누가복음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셨죠? 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제가 믿음이 참 적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 수요일에 30분 나오시니까 40분 정도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카피를 40분 했는데 못 받으신 분 있으시죠? 오늘 같이 보시고 아마 기대하고 첫날 이렇게 많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는 40분만 하려고요. 안 오신 분이 분명히 한 주 들어보시고 아, 못 듣겠다 하고 또 다음 주 안 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40분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홀을 뚫었으니까요. 펀치로 여러분 댁에 파일 처리 있으면 이렇게 바인드가 있으면 끼셔서 계속 보관해 주시면 아마 10주 동안 계속 이 핸드아웃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주제로 이렇게 교회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신학교 주제라든지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근데 저는 배워도 받고 가르쳐도 받고 이 부분을. 근데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사는데 21세기의 정신을 지배하는 시대 가치관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을 대단히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AI 시대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 어디 마트를 가봐도 별의별 그 아이디어 상품들이 상품화가 되어서 진열되어 있는 거 보면은 하나같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 되도록이면 사람이 노동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들이 계속 개발돼요. 여러분은 댁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시대에 그런 시대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육체적 노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각마저도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전에 로봇이 알아서 여러분의 뜻을 마음을 맞춰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참 무서운 시대죠.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신해주면서 우리는 오로지 평안하고 최대한 걱정 근심 안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사고체계, 여러 가지 우리의 인식적인 행위에까지도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부인의 전화번호 기억하신 분, 집전화번호는 아세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아마도 점점 가다가 뭐 와이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 안 해도 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머리 써서 알 필요 없어요. 손가락 하나면 다 검색이 가능하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오늘날 신학 부분에서 실전적인 부분에서 AI 시대가 도래하면 어떻게 교회가 변화될 거에 벌써 이미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교회 연구가들이 AI 시대가 되면 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교회에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가장 고민이 뭡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예요? 좀더 행복하게 살고 싶죠. 건강하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장,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과연 성도들에게는 눈물 짓게 하는 것인가? 옛날 시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대에 핍박도 당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만큼의 어려운 시대가 아닌데 다른 것들로 관심을 다 분산시켜서 하나님에 대해 놓고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병이 걸리고 또 재앙이 닥치고 핍박이 오면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을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가 물론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에 선언을 한 예언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줬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편한 말,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말,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위로해 주는 말이고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들어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때 진정 선포해야 될 선지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너희들 죽는다. 이거였는데 선지자들이 그걸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흡족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고민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날 설교 강단이 마치 교양 어떤 뭡니까? 세미나, 이것도 세미나인데 교양 과목을 듣는 듯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듣고만 있으면 되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안 해도 듣고 나면 뭔가 개운하고 행복해진 느낌?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소비자 중심적으로 교회들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 아주 재미있는 설교. 모두가 다 웃는 행복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뭐 이런 설교는 거의 들어보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지난번에 배웠는데 이 불같은 개혁가들이 입으로만 개혁합시다, 개혁합시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의 개혁을 목적했습니다. 삶을 완전히 어떤 한 부분에 어떤 시스템만을 바꾸자가 아니고 모든 부분을 다 뜯어 고치자. 그래야 사니까요. 삶 전체의 개혁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좀 위로도 얻고 싶고, 또 세상의 지혜도 좀 얻고 싶고, 문제의 해결도 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충전의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서 내가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필요한 힘과 또 바람과 소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혹 본질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좋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도 갈등하지도 또 머리를 막 이렇게 막 싸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위로의 말, 저도 뭐 간혹 합니다만 듣기 좋은 칭찬의 말, 사실 교회 안에 만큼 포장된 언어들이 이렇게 서로 오가는 곳도 없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들려져야 될이 공간을 가득 메워야 될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들어 보여주는 말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타협이라는 건데, 그 타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내가 그냥 마음을 굳혀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아는 것이 그게 전부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뭐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1%나 될까요? 너무 적게 잡았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질, 삶의 질은 좋아졌고 건강해졌고 행복해졌고 수명은 더 길어졌는데 그 긴 수명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저 1세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지고 종교개혁 시대보다 훨씬 종교개혁 시대에 쏟아져 나왔던 책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쏟아내는 설교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깊게 하나님을 알 권리가 또 의무와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삽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문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이 계곡, 이 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마치 그 저기 뭡니까? 펌프질에서 땅에 물을 땅 속에 물을 끌어올린 이 뭐라 그러죠? 마중물 넣고 이렇게 펌프질에서 물을 속에서 뽑아내는 것.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걸 해봤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원천이 돼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깊은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근거가, 삶의 근거가 그 2000년의 역사를 뚫고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독일의 그 목회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죽기 일주일 전에 교수형을 당해 죽잖아요. 끊임없이 그가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오늘 나에게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거기서 물론 답은 없겠지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이 보네퍼는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어요. 오늘 그분이 나의 여전히 답이 되는가?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 복잡한 인생 현실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오늘의 답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답을 찾고 쫓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굉장히 저는 고민하고 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라고는 좀 더 편하게 막 하겠는데 부담 없이. 왜냐하면 듣든 안 듣든 성적이 말해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에게 시험은 볼 수 없으니까 참 부담이 됩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10주간에. 10주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주의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안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기겁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잘못 왔구나. 네, 수요일이나 평상시 잘 나올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안 드렸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좀 작정이 필요해요. 그냥 한번 나와보자. 최 목사가 뭐 얼마나 재밌게 강연하나 나와보자 이렇게 나왔을 텐데요. 저 그렇게 재밌게 강의 못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한번 이 알 깨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번 깨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습성을 한번 깨는 게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보시자고요. 본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2000년 전에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서 만지듯이 네, 네,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대단히 힘겹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크리스찬들이 불과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가 부활의 주가 살아있는 증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분위기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예수님을 그때 보았던 분들,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이 나은 분들, 자 이런 분들과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그 예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예수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다시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올려 보자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분을 왜 좋아하냐면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성경 해석에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가치를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보수적이어서 저는 좋아요. 그런데 또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자유적인 아니고 급진적, 레디컬해요. 그래서 그분이 보수적으로 아주 그 고리타분한 어떤 전통을 수호하는 분이라면 저는 싫어할 텐데 거기에 더해서 그것 플러스 세상을 급진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분이 했던 말씀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는 빼고 겸손히 시작.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 그리고 이해한 것은 무엇이든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세상에 귀 기울일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판적인 자세로 이해하려 애써야 한다. 세상의 처지에 공감하며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여전히 답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 은혜를 구해야 된다. 저기 갈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기서 어떻게 복음이 여전히 답이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매일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서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는데 굉장히 어떤 분들은 신비적으로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 이미지네이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성경 읽을 때도 자기가 배웠던 학력 지식과 또 논리적 사고 체계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 범위 안에서. 자,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물론 그게 반드시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역사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데 자주 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역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깐 공부해서 이해될 것이 절대 아니죠. 거대합니다. 마치 거대한 물줄기 속에 수많은 계곡에서 흘러들어온 각기 다른 성분들의 물이 섞이듯이 그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봐야죠.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물줄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합니다. 바로 기독교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사에. 기독교는 어디요? 무인도에서 딱 만들어낸 그곳에만 해당된 종교가 아니고 철저하게 역사와 맞물려 있어 돌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1세기라고 하는 시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 복잡한 역사 속에 기독교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역사로 들어가야죠. 슐라이어 마허가, 독일 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역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으면 역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만 봐도 1세기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을까요? 당시 그 1세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있을 것이고, 기독교와 아주 그 앙숙이면서도 철저하게 기독교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유대교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로마라고 하는 그 역사가, 그 나라가, 시대가 보여주는 것은 아주 믹스드 된 거죠. 온갖 혼합된 문화, 역사, 정치, 종교, 사회. 아주 복잡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를, 그리고 복음서, 이 1세기에 기록된 복음서가 말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스케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바로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치 부분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자료, 핸드아웃에 오늘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가는 데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정치적 배경을 먼저 보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죠. 대략 BC 400한 20, 30년 정도 됩니다. 말라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AD로 넘어오면 대략 그 기간이 400년이 넘습니다. 이 400년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요. 물론 유대 문헌들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이 기간 400년을 암흑기 혹은 중간기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가 스탑된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400년의 역사 속에 발전이 있고 또 변형이 있고 수정이 있고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서 있는 1세기가 바로 구약의 마지막 400년에서부터 점핑해가지고 1세기로 예수님의 그 기독교가 온게 아니고 이 400년의 암흑기를 그대로 통과하고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세기 기독교는 이 400년 역사를 이해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여러분의 표정들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밖이 어두워지고 있어서. 구약의 끝이 말라기인데요. 어떻게 끝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막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죠.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까지 포로들이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으로 1000km가 넘는 곳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해서 그들의 삶이 갑작스럽게 막 화려하게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무너진 그 터 위에서 그들 스스로는 자립도 불가했으며 주변국의 침략 때문에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굉장히 변덕스럽게 이스라엘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들은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기로 애를 썼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한 그룹에서는 철저하게 페르시아화 되어갑니다. 이방화 되어가요. 주변의 문화에 서서히 물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기도 하죠. 종교에 순응합니다. 바로 그런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종교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포로기, 포로기를 보면은 이때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렇게 포로들이 귀환하고 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세웠지만 시원찮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발전하면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거기 여러분의 그 핸드아웃에서 나오는 회당이 탄생돼요. 회당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공동체 모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여서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구전율법을 전승합니다. 기록이 아니라 구전으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해요. 머릿속에 이 새깁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머릿속에서 율법은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대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러면서 이 언어가 이제 언어가 아람어로 바뀌어가는데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알파벳은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 더 철저하게 외워야 되고 보존이 되어야 되는 훈련 속에 정말 랍비들은요,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설명마저도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그 성장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 단어의 오류도 없이 머릿속에서 기억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려집니다.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면은요, 알렉산더 대제와 헬라 시대라는 엄청난 변혁의 시대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가 종결되고 첫 번째 역사적인 변화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는 여기까지 다 구약이죠. 헬라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헬라,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멸망하는 시대가 됩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성에 빌립 2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테네를 정복해버려요. 그러므로써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됩니다. 빌립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아테네를 정복하자 당시 헬라 철학자 이소크라테스가 이 빌립 2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페르시아를 손에 넣는다면 당신이 다음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신이 되는 것밖에는. 최종 목적지가 페르시아였는데 그것을 정복하고 이제 그가 신이 됩니다. 그런데 신이 그렇게 정복하고 2년이 채 안 돼요. 그는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보위를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알렉산더죠. 그 알렉산더가 젊은 이 친구가 통일 제국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그가 차지한 영토가요, 대략 지도를 이렇게 제가 준비해왔는데 그 보시면 진하게 칼라가 된 부분이에요. 진하게 칼라가 된 부분이 알렉산더가 점령한 그 젊은 나이에 점령한 영토입니다. 저 인도 가까이 인도까지 북쪽으로는 지금의 남부 러시아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는 북부 아프리카까지 엄청난 그 영역을 이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죠. 알렉산더가 이 통치하는 방식은 페르시아가 했던 것처럼 흡수통일이에요.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굉장한 이 통일제국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의 야망이 컸죠. 이때 경제적 부흥이 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제국이 실현이 되는 듯 싶었는데 그만 이 알렉산더가 33세 죽습니다. 생일을 33번째 생일을 앞두고 말라리아로 추정되는 고열에 죽게 돼요. 알렉산더가 했던 아주 중요한 그 영향력 중에 그 지도를 보시면 이쪽 그 지금의 이집트 어딘 줄 아시겠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쪽에 이쪽 맨 아래쪽이죠. 좌측 아랫부분.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최고의 학문이 결집되고요.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고 여기에 대학들이 발전하고요.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의 1세기 기독교에 영향력을 준 위대한 철학가들이 엄청나게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이루었던 이 그리스의 특징은 헬라어가 전체적인 언어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엄청난 제국이 크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두 개로 톨레미와 셀루키드라고 하는 왕조 두 개가 분열이 되는데 일단 톨레미가 먼저 집권합니다. 그래서 남부 이집트를 통치해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이때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 굉장히 평화롭고 자유를 보장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 성과는 유대인들이 헬라화된 유대인,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의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이 1세기에 예수님 시대, 예수님도 알고 바울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때 번역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자연스럽게 톨레미가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흡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뀝니다. 톨레미 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톨레미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자연스럽게 저쪽 위쪽에 이스라엘 부분은 톨레미가 그러다가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크스 3세가 톨레미 왕조를 정복하면서 후계자가 안티오크스 4세가 이제 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셀루키드 왕조는 지도로 보면 위쪽이에요. 그 시리아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다시 이 셀루키드 왕조의 흡수가 되면서 전반기에는 아래 이집트 쪽, 후반기에는 이제 북쪽 시리아 쪽에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북쪽의 셀루키드 왕조의 특징은 헬레니즘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화를 종교적 자유를 잘 허용하지 않고 모든 지역이 헬라화되는 그리고 통일된 것을 꿈꾸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헬라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고 익혀야만 했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세금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때 일어난 유대인들의 소수의 경건한 모임 운동이 하시딤 운동이라는 게 저항 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황제가 되면 스스로 스스로 신을 신이라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제사장들에게 돼지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지내오지 않았고 그런데 돼지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제사장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제사장은 정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를 허락했던 것은 정통으로 제사장이 된 제이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너무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패를 저지르며 온갖 세금을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바치면서까지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했던 이 메넬라우스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이 나누어 드린 거에 보면은 그 메넬라우스의 소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축제가 일어났는데 이 메넬라우스가 갑자기 한 말을 선언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암살당했다. 그런데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 밑에서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소식을 듣고 훈련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강탈을 할 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 그날 하루에 4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역사 속에 예루살렘은 참 불행한 도시예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어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치를 떠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성전을 완전히 짓밟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을 모독했으며 예루살렘의 4만 명을 죽이게 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왕조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BC 167년이 되어서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이 마띠아라고도 하는 마타티아스. 그가 우리는 돼지로 제사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강요했을 때 이 마타티아스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부정하게 제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들이 하스몬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167년부터 시작해요, BC.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카비. 이 마카비라는 말은 이 망치라는 말인데 이 유다 마카비가 그의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BC 164년에까지 철저하게 그 게릴라 작전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로마군들을 시리아 북쪽으로 다 미루는 그래서 아주 작전 수행이 능수능란하게 그들보다 6배가 컸던 군인인 이 군인들을 다 몰아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면서 BC 164년 12월 25일 겨울이죠. 그때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을 청결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그 명절 절기 수전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그냥 성경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역사와 맞물려 있어요. 이 피의 역사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뭐 1948년에 독립으로 해서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역사상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한 뒤에 1948년 이때까지 거의 2000 몇 년입니까? 한 2500년. 예? 2500년의 역사 동안에 단 80년이 독립이 있는데 국가로서 바로 이때입니다. 마카비 때. 164년에 마카비가 완전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군을 전부 다 시리아로 몰아내고 마카비 왕조가 완전히 견고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의 야수몬 가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어쩔 때는 친유대적이고 어쩔 때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 상황을 반복합니다. 마카비의 동생 요나단과 또 동생 시몬 그리고 시몬의 아들 요한 히카누스로 이어지는 이 역사 여러분이 그냥 이름만 들어보면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요한 히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유대 정서에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기록에 의하면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무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카누스의 아들들이 이어서 폭정을 행했으며 그 다음에 이 며느리 요한 히카누스의 며느리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그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며느리가 친유대 정책을 펴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죽은 후에 계속 그냥 지나만 갈게요. 알렉산드리아 이 여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둘이가 암투를 벌여요. 히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싸우는데 동생이 제사장이 되어서 형이 힘이 약하니까 그의 권력을 뺏길 것 같아가지고 히카누스 2세가 로마의 장군인 폼페이 여러분 들어보시죠. 폼페이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폼페이가 그 도움, 이 두 형제의 정치적 싸움에 개입하면서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가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64년, 164년에서 BC, 거꾸로 BC 63년, 이렇게 대략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마카비 시대 독립국가로 전성기를 누리고 그 이후에 1948년까지는 늘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런데 히카누스 2세가 폼페이 장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보낸 정치인이 있어요. 아주 교활한 정치인인데 그 이름이 안티파터입니다. 왜 이 사람을 언급하냐면 이 안티파터가 바로 헤롯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교활한 정치꾼이었는데 이제 헤롯 대제가 이렇게 정복했던 땅인데요. 헤롯 왕조가 이 안티파터부터 그래서 시작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카비 가문의 이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마카비 가문에서 헤롯 왕조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유대 역사죠. 계속 안티파터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자연히 친로마주 성향이었기 때문에 헤롯 대제가 왕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헤롯 대제는 BC 37년에 즉위해서 BC 4년에 사망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리고 그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에게 더 있었지만 특히 3명에게 지역을 분할해서 나누어 주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성격이 묵같아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심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상소를 올려서 AD 6년에 폐위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는데 AD 39년까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이 둘의 지역을 통치했는데 이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이 지역에 총독의 역할을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삼촌인데 빌립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의 또 다른 숙부인 안티파스를 몰아내고 갈릴리를 장악하고 AD 41년부터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면서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AD 50년에 아그리파 2세가 즉위하고 AD 70년에 가서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그리고 완전히 이 헤롯 왕조는 무너져요. 아그리파 2세는 70년에 로마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제 행정관으로 살다 100년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로마와 유대라고 하는 이 아주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친로마 성향, 반로마 성향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역사가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대인의 봉기, 자, AD 50년에 아까 그 아그리파 2세가 전체적으로 유대 땅을 지배하는데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부패합니다. 억압도 심했고 과세, 폭력. 그래서 지역적으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나요. 그런데 봉기가 일어날 때마다 로마 군인이 그들을 무차별하게 진압을 해요. 그런데 66년, AD 66년. 아마 이 66년 이 어간에 뭐 마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그리고 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보니까. 바울서신은 이미 다 기록이 됐죠. 이 기간이에요. AD 66년에 전면적인 봉기, 유대인 봉기가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로마가 컨트롤 할 수 없게 된 환경이 뭐였냐면, 로마 자체도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어요. 68년에 네로가 죽죠. 66년에 전면적으로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네로의 핍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세를 규합해서 로마에 항거했습니다. 68년에 네로가 죽었는데, 죽자마자 1년 만에 이 로마 황실에 황제가 4명이 바뀝니다. 1년 동안. 다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죽이고, 독약으로. 그러니 이 로마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겠습니까? 그러나 69년에 베스파시안이 황제에 등극하면서 급속도로 로마는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었는데 그에게 이 황제가 명령합니다. 아, 좀 빨리 예루살렘 그 지역의 봉기 좀 빨리빨리 좀 정리 좀 하라.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티투스 장군이 엄청난 로마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70년입니다. AD 70년. 예수님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예언이라든지 거기에 나온 문화적 배경이 로마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티투스가 70년 6월부터 9월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모든 물자를 차단합니다. 고립작전을 하죠. 그래서 이 성 안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심지어 그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배가 고파서 그야말로 그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9월 말쯤 되어서 티투스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아주 광경이 처참했습니다. 여기저기 시신들이 굶어 죽어 널브러져 있었고 어마어마한 시신들이 쌓여 있었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 인육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에 파다한 소문 중에 하나가 금과 은을 가지고 이 성을 빠져나가야 산다라는 소문에 일부 사람들이 그 금과 은을 몸속에 먹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그 금과 은을 꺼내기 위해서 잡는 사람들마다 배를 갈랐어요. 처참하죠. 다 유대인입니다. 그 처참한 상황에서 한 960여 명이 가까스로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돼 버려요. 거기서 수없이 사람들의 이 시신을 처치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로 성에서 밖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나서 이 피한 960명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마사다라고 하는 헤롯 대제가 자기의 그 요체로 혹은 휴식처로 아주 높은 곳에 지었던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높은 해발이 한 600m 가까이 된다는데 거기에 물이 흘러 들어올 정도로 수로 시설도 개발하고요. 완전히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쪽으로 숨어 들어갔으니까 이 로마 군들이 그 지역을 쉽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3년이라는 또 시간이 흐릅니다. AD 73년에 로마가 그 언덕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을 어떻게 점령했냐면 그 옆에 토성을 쌓아서 똑같은 높이로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격해서 이 마사다를 정복하는데 소위 말하는 마사다 항쟁이 73년에 일어나요. 이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960명 중에 10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나머지를 다 죽입니다. 그날에. 그리고 나서 그 10명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나머지를 죽이고 그 한 사람이 자결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끔찍한 일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사다 항쟁 73년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구약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왔어요. 그것이 어떤 역사이든지 감당하면서 때로는 주변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이리저리 컨트롤 당하며 아주 비굴하게 때로는 비참하게 그런 역사였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명맥을 유지했고 여러분 그 400년의 암흑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이 400년의 그 암흑기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 400년의 역사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기록되어 끊어지지 않고 1세기로 넘어오는 것. 그들은 어떻게든 그걸 보존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피지배국으로 이스라엘 운명은 참 딱하고 불쌍하고 비참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가가 이제 로마에 귀화해가지고 유대 역사를 쓰는 그 사람이 좀 과장이 심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있었던 역사들을 기술은 하기는 해요. 숫자가 좀 과장되긴 하는데 그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 시내 전체의 이 티투스 장군에게 죽은 유대인의 수를 그는 100만 명으로 밝히고 있어요. 조금 많이 과장한 것 같아요. 사실 100만 명은 좀 많이 10분의 1만 해도 10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수가 그때 죽은 예루살렘의 수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어요. 그 암흑기와 같은 역사를 지나면서 유대 사회에 일어나는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죽기 살기로 그들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헬라화, 그 다음에 이방화, 신앙을 타협하고 그들의 편리와 타협하면 부귀영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경건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명맥을 유지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몸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들은 유다의 독립을 꿈꿨는데 그때 독립이 무슨 독립이겠어요? 마카비 시대의 독립이에요. 마카비 시대에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독립,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그 모체는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가 나와 함께 할 자는 나를 따르라. 이 선언에 유대인들이 모였듯이 예수님 시대 칼을 품고 있었던 열심당원들은 바로 그것이 자기들의 운명이라 하여 유다의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어요. 샬롯인 시몬. 샬롯이라는 말이 젤롯, 열심당원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들은 이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이제 봄철이 되니까 민들레 아주 뿌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냥 꽃만 잘라내면 없어질 줄 아는데 이 그 민들레 뿌리처럼 열심당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기독교가 놓여있는 주변 환경이 400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 속에 예수님을 보자, 뭐 객관적으로, 좀 더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에 이 터라고 하는, 이 배경이라고 하는 역사를 모르고, 무시하고,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 객관적인 주님, 그분을 만나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마음의 열망을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데 유대인들 그들 마음 안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히브리파 뭐 그런 유대인들 안에서 종교적으로 예수를 이단하라고 단정지은 사람 말고 그를 따르기 시작한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저분이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다. 그 독립은 정치적인 독립이죠. 그렇게 이 복음서의 배경이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교와 또 사회, 그 당시 집값이 얼마였으며 뭘 먹고 살았고 어떻게 패션 스타일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 좀 보면서 복음서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힘들게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이거 잘 킵하시고 한번 모아보시면 다 끝났을 때 또 좋은 자료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점핑해서 들어가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사복음서를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하는 세상과의 타협은 결코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